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와 기대는 늘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지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적어도 이런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든 불편하든 이런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근까지 저도 참 안타까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형편 속에 있든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삶의 목표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가져오실 선물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향한 도전을 주고 있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본질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바뀐 이유 역시 오늘 우리의 제목이고 또 이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목표를 가능케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그래서 마치 신랑이 결혼할 때 단장을 한 것 같고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단장한 그런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표와 자세를 늘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동일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지금 왜 존재하느냐? 너를 너되게 한 그 가치와 역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 같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라는 그런 우리의 우리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신령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제목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것은 외향적인 모양에서 그렇고 속에 가지는 성격에서도 자기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아들이나 딸들 보고 너는 어째 그래 아버지를 빼닮았냐 이렇게 갔다가 성격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어머니를 빼닮았냐 아빠가 그렇게 자식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또 어머니는 야, 너는 어떻게 그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닮았냐?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김새와 성격에서 닮는 것 못지않게 하늘에 영원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대단히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죠? 에이구, 성격은 못 버려. 딱 니네 아버지 성격이다. 어쩜 니네 엄마 성격이 그리 닮았냐? 뭐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슬픈 현상이죠.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베드로사는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좋은 것으로 입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매무새를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동일한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먹을지니 겉옷을 입고 허리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먹을지니라. 왜 그렇게 먹으라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대개 음식을 먹을 때는 편안하게 먹는데 완전히 갖추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런 갖추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요 행복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습니다.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죄악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욕심을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정욕대로 육신대로 했던 그런 사사로운 욕심을 다시는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 애굽의 모습을 더 이상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지 않습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15절, 16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함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에 외칠지어다. 우리가 입은 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의를 옷 입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겁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삶의 일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주신 옷,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인 것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왜? 아버지를 만날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요즘은 그런 의식조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뵙고자 명절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효자들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요즘의 시대는 이제 명절에 아버지 만나러 가는 대신에 다른 데를 간대요. 유원지를 가고 또 세계 명성지를 찾는답니다. 그게 아버지인가요? 자,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가 이게 황폐화될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아온 오늘 고향을 찾은 여러분들 참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는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에 인생의 나그네길을 허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저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초라한 시골 구석의 한 청년이 어머니 잃고 그리고 사고 무친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가장 귀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바뀌었고 그 주님의 사랑과 피를 여러분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비록 육신의 형제들과는 조우가 어렵지만은 영혼의 형제들과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절망과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저 여기 좀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뭐라 했어요 뒤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보시지만 그 속사람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을 실현한 것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물론 여기에 심판은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지 형벌을 주심에 대한 심판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적어도 우리 평생을 나그네로 삽니다. 이 세상을 고국처럼 여기지 않고 돌아갈 가나안 땅, 애굽 땅을 고국으로 여기지 않고 돌아갈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나그네로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동일한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천국을 향해서 애쓰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면 더 이상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감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절에도 꽃 같은 명절, 꽃 같은 날이지만 우리 어떤 자세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향을 찾되 무덤을 찾고 물론 무덤을 가서 돌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책만 성묘를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영혼 없는 자연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결국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틀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지진이 난 상황에도 그렇죠. 그게 지금 묻혀가지고 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저 사람 빨리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영혼들, 모든 인류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못한 영혼들은 그 지진이 나서 고통스럽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구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금이나 어떤 보석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시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기, 산소 먹는 거예요. 없으면 당장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값으로 1년에 얼마를 내십니까? 아니 한 달에 얼마씩 내십니까?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귀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석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생명의 값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 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확인하고 또 감격하면서 그 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마지막입니다. 평생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들은 물론 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 자동차를 하나 샀으면,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이런 소망들은 육신을 담고 사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소망을 위해서 상대적인 소망은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상대적인 세상의 소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죠. 아, 조금만요, 조금만. 조금만. 늘 이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이 은혜의 약속은 갑자기 생긴 것이거나 없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용한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주신 약속이요.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지켜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지켜가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여러분 살아보지 않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얘기해 놓고 그 중에 장로가 요한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리이다. 그랬을 때 뭐랍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은 결국 이런 환난을 거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큰 환난에서 그 환난을 거치면서도 믿음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약속은 분명히 사람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20절에 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분명히 세상이 생기기부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창조의 근본이시요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확실히 검증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 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이런 역사성을 이 약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1절 상반절 그랬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당부를 듣고 있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당부를 가슴에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영원의 약속에 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도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베드로 사도는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할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여러분들은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의 찬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을 거룩하게 희게 정결하게 씻으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목표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이 생각과 믿음과 고백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늘 이것을 추스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